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 누구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려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관세가 미국에 더 많은 부를 가져오고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에서 남긴 돈을 보건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늘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새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종류는 모두 5,700개 이상입니다. 이로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모두 2,500억 달러어치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전략폭격기 B-52가 어제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지에 착륙하는 폭격기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점증하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셰네헨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우리는 이란 정권에 미군이나 우리의 이익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도 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금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 시안,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안을 다시 연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인 이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반복되는 시한 연장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분명한 뜻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해답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해주지 않아 브렉시트가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최근 EU가 영국 정부에 제시한 시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자격으로 브렉시트 시한 재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2020년 3월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 ANC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0% 정도 개표가 진행된 결과 ANC가 약 57%를 득표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동맹은 22%, 좌파정당인 경제자유투사는 10%를 득표했습니다. ANC는 지난 2014년 총선에서 62%를 득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ANC가 최종적으로 55%에서 59% 사이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와 경제난에 대한 남아공 유권자들의 분노가 ANC 지지율을 지난 총선 때보다 낮췄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사이 평화협상이 커다란 돌파구 없이 어제 끝났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여섯 번째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지난 8일 구호기관을 공격한 것 때문에 협상이 빨리 종료됐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는 협상에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태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는 협상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North Korea continues to renege on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at's why.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장소와 고도를 주목하면서 장소 이동과 궤도 수정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 특히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곳에 따라 5mm 내외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를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 누구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행사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4일 발사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continues, but we'll see what happen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이어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려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했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워싱턴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그린란드 방문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며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North Korea continues to renege on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at's why the United States must fully enforce the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가든 의원은 9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몰수했다는 이날 발표는 최대 압박 정책의 적절한 적용이라며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야 한다. 미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이 시점에선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갈 것인지 매우 알기 어렵다며 내가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시행을 줄곧 강조해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at this point, it's very difficult to see how Kim Jong-un finds his way back to
가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다시 돌아가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resume our military.
또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며 북한이 말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늘 외교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유감스럽다.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regret it. I think...
이어 무언가 일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의 약한 자세를 취해선 그렇게 될 수 없다며 미국은 김정은에 매우 단호해야 하고 공은 김정은에게 넘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5일 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커진 미북 협상 회의론도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회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never thought they were positive. And I just don't think he's ever going to voluntarily.
또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은 방어 역량을 계속 키울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They're continuing to signal that they are going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defense capability.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생산적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미북 정상급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관여한 것은 적절했지만 개인적 유대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라는 점을 눈으로 봤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북한과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백악관에 의해 다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실무구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목록 신고 등을 요구해 기본 틀을 마련한 뒤 미북 두 정상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스스로 부과한 실험금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며 외교에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장소와 고도를 주목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쏠 수 있고 궤도 수정도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9일 쏜 단거리 미사일은 신해주시 동남쪽에 위치한 구성시에서 발사돼 각각 420여 킬로미터와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인 원산 부근 호도반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을 지난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쏘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f it's the same missile now we know okay this is a missile that they're not testing at a particular base but they're driving around on a truck and launching from different places.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형을 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의 경우 특정 부대나 시설에서 발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른 지점에서 발사한 것으로 미뤄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이동형 고체 연료용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사일 고도는 최대 사거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50km의 낮은 고도는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췄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ltitude it goes to is about one third or one quarter of the range.
따라서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다른 장소, 다른 목표물에 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지난주 쏜 미사일이 러시아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다르와 외형상 유사점을 띄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성능상의 유사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t went 400 kilometers without going more than 50 kilometers in the air. It demonstrated the thing he said that you couldn't tell.
특히 50km의 낮은 고도로 400km를 날았다면 지난주 발사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도 궤도를 날아간 게 아니라 비행과 조종을 통해 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정황을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이 발사돼 조종 국면에 들어서면 발사 지점을 파악하거나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미사일 방어 역량의 운용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절제된 반응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수석 부차관을 지낸 캐슬린 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국제안보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지난 3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ose sorts of statements are extremely problematic.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warranted a response that signaled more than anything unity.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단결과 힘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힉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동맹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그런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So yeah, I think it's a very troubling path in particular because it's clear that that is the North Korean tactic of choice, which is to demonstrate a divi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반면 페피 디비아소 미 국방장관실 미사일 방어 전략 국장은 미국의 동맹 보호 기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made substantial commitments to missile defense in South Korea. I think that is a tangible element of sort of U.S. commitment to ensure it continues to uphold its security obligation.
디비아소는 지난 7일 VOA에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미사일 방어 공약을 해왔고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한국 보호 약속을 보여주는 실제적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당국은 구체적인 방어 능력과 전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드 스켈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 threat is always evolving, right? And the threat is always becoming more challenging. And so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analyze that threat and ensure that we are providing the best capability.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 진화하고 점점 더 큰 도전을 가하는 만큼 해당 위협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최선의 방어 역량을 확실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에 현재로서는 한국에 마땅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ulf War in the 2000s, we divested of that.
로즈 전 차관보는 미 육군은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 걸프전 초기에 그러한 역량을 영내에서 이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하면서 하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측량 지원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발사로 제약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지금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남북 정상회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내년 초에야 자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이 그만큼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이딴 발사를 미국에 대한 북한식 압박 전략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약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신중한 대응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이게 저강도, 중저강도 압박이라 하더라도 누적이 되면 이게 피로감이 증대되거든요. 여론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이 짧은 패턴으로 반복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지난 4일 발사 때보다 강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역시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선을 넘지 않는 절제된 도발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거리를 조절을 해서 이게 자기네 내륙을 지나서 이게 뭐 국제 공해상에 이렇게 막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러지 않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오 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식량 지원으로 상황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불만을 표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시간이 꼭 미국 편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박을 느끼거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에 관심 없는 미국의 불만을 표시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뭐 그렇게 가시적인 반응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 대한 또 한 번의 그 도발이 북한은 있지 않을까.
김 교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졌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북 협상을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 선택까지 언급되던 2017년 말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지만 북한의 이번 발사로 어느 정도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과 세종연구소의 오정엽 센터장은 북한의 이딴 발사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식량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계속 지원을 용인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부는 10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교착 국면에 대한 초조함과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 미국과 동맹들이 이를 계속 묵인할 경우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미국을 향한 불만의 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 즉 빅딜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란 겁니다.
It could be North Korea signaling the U.S. that it's displeased with the stalemate, that it's trying to sort of incrementally turn up pressure on the U.S. to soften its position if it wants to have an agreement.
북한은 현 교착 국면이 불만스럽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점진적으로 대미 압박을 고조시켜 미국이 합의를 원한다면 협상 태도를 완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의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 아닌 단거리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다면서도 외교에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is a violation of UN resolutions, but over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ever really responded strongly to a short-range missile.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UN 결의 위반이지만 국제사회가 대체로 단거리 미사일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 비핵화 대화 재개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미국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response to the first set of missile launches on May 4th has been pretty restrained so far, and I think that probably emboldens him that he can continue to ratchet up the pressure.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데 그 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박 수위를 높여도 된다고 판단하도록 만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박석좌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이번에도 엄중한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부가 더 수위 높은 도발을 시도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자제해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은 북한도 미국도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wants an agreement. He doesn't want the negotiations to break down.
도발을 감행하는 와중에도 김정은은 아직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유엔 결의는 위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은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세이모 전 조정관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뒤 또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미북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신문은 김영준 한국 국방대 교수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2월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협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한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명백한 시도는 한계가 있다는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한국 석좌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군사 도발이 핵협상에 임하는 워싱턴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또 이 같은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는 도발과 실무회담 거부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정권이 최근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미국을 화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북한의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일본 역시 자국 영역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대응 전략이 김 위원장에게 더 많은 실험을 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절제된 반응으로 인해 북한은 이 정도의 실험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험은 미국의 대응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쏘아올린 무기가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를 떠나서 무기 실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 분석가들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은 남북한과 미북 간 협상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경우 미국이 진로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방송은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평안북도의 구성이라고 밝히며 이는 지난 2017년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호가 발사된 신오리 근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오리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전하며 북한이 만약 금지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이는 핵협상 결렬 때문에 좌절한 북한이 외교와는 거리를 두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은 AP통신에 이번 북한의 도발은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더 강하게 전달하라고 남한을 압박하며 미국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본토보다는 남한만을 직접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시기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단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원조보다 훨씬 더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CBS 방송은 첫 번째 발사와 두 번째 발사를 나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 당시만 해도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는지 불분명했지만 두 번째 발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이란 게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즉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조급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며 핵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재 완화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이 보유한 선박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져 북한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유지 보수와 장비, 개선 작업이 미국 달러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미국 정부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입니다. 최근에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 석탄이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로 옮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 법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자산 몰수 소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맡은 미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최종 몰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방검찰은 몰수의 근거로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YG 어네스토어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 송이 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은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 지불을 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미국 뉴욕이며 권철남과 관련 인물들은 이 같은 거래가 미국과 국제 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소장에는 이들이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권철남 등은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화폐로 거래를 시도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3자가 보유한 미국 화폐 계좌를 이용하는 내용 등이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소장은 YG 어네스토가 북한 석탄 외에도 중장비를 북한으로 운송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1월 YG 어네스토가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 항구에서 대형 분쇄기와 원심 분쇄기를 남포로 운송하면서 내용물을 드릴과 원뿌량 분쇄기 등으로 명시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석탄이 남포에서 실리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도 이번 소장에 공개됐습니다. 제프리버만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최초 압류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사이클에 큰 지장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에 대한 탐지와 저지, 기소를 위해 모든 법 집행 도구를 활용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 FBI 뉴욕지부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FBI의 윌리엄 스위니 뉴욕지부장은 미국의 대정부 활동 노력은 미국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BI's counterintelligence efforts are squarely focused on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the seizure should serve as a clear signal that we will not allow foreign adversaries to use our financial systems.
그러면서 이번 압류는 외국의 적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허용치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중량 톤수 2만 7천 톤, 용적 톤수 17,061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입니다.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화물선 중 YG 어네스토어보다 중량 톤수가 높은 선박은 단 한 척뿐입니다. 두 번째로 큰 북한의 화물선이 몰수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YG 어네스토어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월 5개국 출신 민간 전문가들이 YG 어네스토어에 올라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를 빼내는 작업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가 입수한 서류에는 이들 전문가들의 이름과 국적, 여권 번호와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와 선박 군안 전문가, 군안 기술자 등 각자의 역할 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BOA는 이들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몰수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미 연방검찰의 조치로 밀어볼 때 이들이 관련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제3국 정부의 북한 선박 몰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는 자국 해역에서 좌초됐던 북한 화물선 무드봉호에 대해 몰수와 폐선 처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9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미국은 예고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 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란에 대해 어떠한 최후 통첩도 거부한다며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정식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단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했던 대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이상 인상했습니다.
네네.
관세율을 인상한 대상은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제품 5,700여 개 품목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가구와 장난감 등 광범위한 품목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관세율 25%가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가 모두 2,500억 달러치가 됐습니다.
네, 뭐 중국의 반발은 뭐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이런 미국 조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식의 보복 조처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광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주시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직답을 피했습니다.
네.
또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안정을 기초로 한 양국 관계를 건설하길 바란다라고만 말하는 등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10일부터 관세가 인상되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요.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요.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10일 이후로 중국을 떠나는 제품부터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
보통 중국산 화물이 선박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리는 걸 고려하면 미국 기업들로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 역시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결정이 양국의 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상황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9일 저녁 미국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유 부총리의 방문이 취소될 거다,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회담은 열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류 부총리는 협상에 앞서서 양국이 맞닥뜨린 이견을 성의껏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선 관세 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애초 양국에서는 중국 협상단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합의문에 서명도 하고 또 1년 가까이 끌어온 양국 간의 무역 전쟁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최종 합의문에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문구를 빼고 대신 규제나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을 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 무역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열렸던 그 9일에는 협상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기자들과 만나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협상 타결에 아주 근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협상장 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시 주석과 통화가 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야말로 훌륭한 대안이고 자신은 지난 수년간 이 대안에 대해 얘기해 왔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관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강조했습니다.
네. 자, 첫날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미국은 예고대로 관세 인상을 했는데요.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이튿날인 10일 협상이 재개된다는 것 외에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증권시장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회담이 품격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 세율 인상에 이어 추가로 3,250억 달러 제대라는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면서 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세는 미국을 더욱 강하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의 일부 중단을 선언하는 데 대해서 유럽의 반응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요, 이란이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 내용의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와 영국, 또 프랑스, 독일의 외교부 장관들이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어떠한 최후 통첩도 거부한다면서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평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조처를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닌데요. 유럽은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하고 상황을 악화하는 조처를 삼간다면 유럽 역시 이란과 핵 합의를 보존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
또 EU는 인스텍스 가동을 포함해서 이란과 합법적인 교역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앞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서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인 인스텍스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의 시점을 한번 짚어보죠. 미국이 그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지 딱 1년 만인 8일에 이란도 이란 핵합의 탈퇴를 시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핵합의 당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합의했던 의무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철강 등 이란의 광물 산업 분야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란산 철강과 다른 금속을 수입하는 나라들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요. B-52 전략폭격기들이 9일 밤 카타르의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루데이드 공군기지에는 미군 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B-52의 카타르 도착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유럽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미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 계속 강화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함이 항해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 측이 자신에게 전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국방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셰너한 국방장관 대행을 차기 장관으로 공식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9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셰너한 지명자가 지난 몇 달 동안 국방부를 이끌 자격을 넘치게 갖췄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계속 훌륭하게 업무를 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셰너한 지명자가 꽤 오랫동안 장관 대행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부터니까요. 5개월째인데요.
예.
이게 국방부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
셰너한 지명자는 백악관 발표가 나온 뒤에 트위터에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군 현대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 전략을 공격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미군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국방장관 뭐 매우 중요한 자리죠. 미군이 한 140만 명이 되고요. 또 6,8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도 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새 국방부를 이끌게 될 셰넌 지명자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56살로 민간 기업인 출신입니다.
예.
네, 워싱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과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에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사에 입사한 뒤에 30년 이상 일했는데요. 미사일과 헬리콥터 등 군사 장비 계획에도 관여했지만 특히 보잉 78기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넌 현 지명자는 지난 2017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장관으로 발탁하면서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국방장관 하면은 군 출신이나 정보계통 관리들이 맡아왔었는데요. 셰넌 지명자는 특이한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임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만 해도 40년 이상 해병대에 몸담았던 군 장성 출신인데요.
예.
그래서 셰넌 현 지명자에 대해 안보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셰넌 현 지명자가 국방부 운영에 주력하고 안보 관련 정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제사회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셰넌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은 그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겠습니다.
네, 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죠.
네네.
또 마두로 독재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장관의 지도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셰넌 지명자가 국방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을 어떤 것을 꼽았다는데 그게 뭡니까?
예,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무시할 것을 고르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란 겁니다.
네. 자, 셰넌 지명자 최근 윤리 문제로 감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얘기였죠?
네, 이 보잉 출신인 셰넌 현 지명자가요. 공식 회의 자리에서 보잉의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에 폄하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네.
예, 국방부 감사실이 지난 4월 조사 결과 셰넌 현 지명자가 윤리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셰넌 현 지명자를 정식 장관으로 지명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걷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에는 12도, 낮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8도. 희천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12도, 낮에 28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대부분 지역은 구름 걷히겠지만 풍산과 원산, 삼지연 지역은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29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다가 구름 조금 끼는 날씨로 바뀝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 누구도 이를 다가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려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관세가 미국에 더 많은 부를 가져오고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에서 남긴 돈을 보건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늘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새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종류는 모두 5,700개 이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오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인 13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사업가들을 만나고 무명 용사 묘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핀란드와 이라크 그리고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에 없이 이라크를 찾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에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어제 카타르에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지에 착륙하는 폭격기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점증하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의 야돌라 자바니 정치국 대표는 오늘 이란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대자의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도 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0% 정도 개표가 진행된 결과 ANC는 약 57%를 득표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동맹은 22%, 좌파 정당인 경제자유투사는 10%를 득표했습니다. ANC는 지난 2014년 총선에서는 62%를 득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남아공 총선 투표율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ANC는 최종적으로 55에서 59% 사이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11일에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차기 남아공 대통령을 뽑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시한, 즉 영국의 프랑스는 브렉시트 시한,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인 이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반복되는 시한 연장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분명한 뜻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해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EU가 영국 정부에 제시한 시한은 10월 31일입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자격으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